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의 미국 대사관이 상당한 공습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정보에 따라 폐쇄 조치됐다고 미국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영사국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다수의 경고에 따라 대사관은 폐쇄되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로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대사관은 공습 경보가 발표될 경우 미국 시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해놓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거리 무기 중 하나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큼스로 접경 러시아 영토 브랴스크 지역을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 또 다른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일 전황보고를 통해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의 노보셀리우카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루 사이에 하르키우, 아우디우카, 자포리자, 헤르손 등 전선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직통 대화 채널인 한라인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 간 소통을 위한 특별 보안 통신선을 가지고 있다며 심지어 화상 통신선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이들 창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러 핫라인은 지난 1963년 미국과 옛 소련이 상호 오해 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지도자 간의 직통 연락수단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날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했다는 보도에 뒤이은 것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러시아 핵교리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인질당 50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가자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붙잡아간 인질 중 아직 억류 중인 101명의 소재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들에게 해를 끼치는 누구든 머리에서 피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인질을 데려오는 이는 누구든 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가자지구로부터 안전한 탈출로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함께 현지 부대로부터 작전활동 관련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하마스 고위 관리 6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해외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 다수와 하마스 군사조직 고위 관리 그리고 하마스의 무기를 대기 위한 모금활동 가담자 등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한 로켓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유니필 부대에 떨어져 병력 4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한 발이 레바논 남부 라미에 지역 내 유니필 주둔지를 타격해 여러 부상자 발생과 손상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켓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데이르 아메스 지역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한 수많은 로켓 중 하나였다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습니다. 유니필은 성명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 로켓이 유니필 기지를 강타해 아프리카 가나에서 파견된 병사 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유니필 병력과 시설물들이 총 3건의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필은 레바논 남부 접경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지대 블루라인과 남부 리타니강 사이에서 활동 중이며 50개국 출신 만여 명의 병력과 민간 직원 약 800명이 근무 중입니다. 유니필 부대와 병력들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과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숄츠 총리와 만나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독일의 광범위한 시장 진출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 양자 및 다자 대화를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장사 정포까지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참전하는 북한군은 정당한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군대를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일부 지역 차차 맑아집니다. 한때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최고 기온은 0도에서 영상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장사정포까지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군 동향 등을 보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11군단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인 1만 천여 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쯤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과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군의 투항 또는 포로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이 됐다면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군이 적 후방 침투와 교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전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무의 성격과 러시아군과의 사전 훈련 부족 등 때문에 다수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 후방으로 침투해서 교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공중, 지상,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협동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굉장히 많은 연습을 아마 해야지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희생자가 따를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가능성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국정원은 북한군 파병 규모가 1,900명에서 1,200명 사이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요구 등에 따라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전쟁이 오래가면 당연히 병사들 희생이 많아지게 되고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런 정황이 전개될 경우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 추정치와의 차이에 대해선 북한군의 군수장비 운용 인력 변동에 따라 그 수치에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인데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고는 없었나요?
국정원은 북한이 파병뿐만 아니라 군수 물자를 추가로 지원, 수출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됐다며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무기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무기인 만큼 운용 교육, 정비를 위해 북한 병력이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고무기 외에 신형무기까지 수출하는 건 한국에게도 위협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소위 말하는 재고품,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포탄,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신형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제공하고 전장에서 그 성능을 시험하고 이것은 러시아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될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4월에 방사포탄 검수 시험 사격, 5월에 방사포 차량 시운전, 그리고 8월엔 갱신형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검수 시험 사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군 참전으로 북러 간 군사 협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4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국정원은 최 외무상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러시아 방문 기간 중 특히 러시아에서 처음에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을 4일 성사시켰는데, 체류 일정을 하루 이틀 더 연장하면서까지 푸틴을 만나고자 했던 북한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휴일에 만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한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관측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와 절실함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 넘겨주기 어려운 기술조차도 넘겨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조기 종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한 게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국 국정원의 평가가 나왔나요?
국정원은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규정인 핵 교리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킴스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접경지에 발사한 것을 겨냥해서 자신들이 언제든 핵 교리를 개정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서방 세계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핵교리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에 국한된 지원이라면 우크라이나 전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도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밀 장거리 무기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엄포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사거리 그래봐야 300km짜리인데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3차 대전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은 좀 섣부른 것 같고, 핵무기에 대한 터보는 여전히 작동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대한 나토 회원국의 미사일 공격은 나토의 직접 개입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에이테킴스 발사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참전하는 북한군은 정당한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군을 끌어들여 분쟁을 확전시키는 건 러시아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다면 그들이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벌이는 전투에 북한군이 공동 교전국으로 참전한다면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But you said very clearly that the introduction of DPRK soldiers into the figh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Ukraine sovereignty.
싱 부대변인은 또 러시아 정부 대표단의 방북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와 관련한 질의에 우리는 분명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표단의 다른 나라 방문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병력을 파병하고 공동 교전국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며 이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concerned by DPRK soldiers moving into Russia. The, you know, visitations of certain delegations.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약 1만 1천여 명의 병력 외에 추가 병력의 이동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파병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북한군 1만 1천여 명이 러시아군에 편입됐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n't seen more moving in other than that 11,000 or you know probably over 11,000 in the Kursk.
이어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배치는 우크라이나군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그들이 곧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보지만 교전이 이미 시작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데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큠스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은 미국과 서방이 긴장 확대를 원한다는 신호라는 러시아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계속 확전시키는 것은 1만 1천 명이 넘는 북한군을 전장에 끌어들여 또 다른 외국을 전쟁터로 불러들이고 있는 러시아라며 이는 확전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party here that continues to escalate that this war is Russia. By bringing in another foreign country into the battle.
앞서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큠스로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몇 주간 개정할 의도를 계속 암시해왔기 때문에 놀랍지 않으며 지난 2년간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과 같은 무책임한 수사라면서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새로운 핵 교리,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교리는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며 러시아와 그 동맹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2020년 발표된 이전 교리에서는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에만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며 미국의 핵 태세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은 군대를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지 못했지만 계속 시험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19일 북한이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기술과 추진 기술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dangerous and transactional, and so North Korea has contributed missiles.
파파로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민간 연구 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러 협력 강화가 영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사용된 KN-24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포탄 제공을 넘어 최근 만여 명의 군인을 파병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위험하고 거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통일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한국은 같은 민족이 아니며 불순한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도 거론하면서 이러한 지각 변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him eschew unification. We've seen him declare South Korea as impure.
이어 북러 협력 강화가 이미 위험한 상황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동맹국에게 더 많은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러시아 동부 지역으로 파병된 뒤 서쪽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던 만 명가량의 북한군 병력 상당수가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침공한 러시아 남서부 지역으로 동부 도네츠크 전선 등과 함께 양국 간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주요 전선입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파파로 사령관은 이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ll will have been aware by now that North Korea tested its largest ballistic missile.
북한이 미국 대륙 전체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역량을 갖춘 7,000km 이상의 최대 사거리와 최고 정점 고도에 도달한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올해 미국이 처한 군사적 환경이자 작전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ICBM 관련 핵심 기술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 역량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e've not yet seen that. capability, but we just see continued testing towards that.
파파로 사령관은 우리는 아직 그런 능력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향한 지속적인 시험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역량이 바로 올해 미국이 처한 군사적 환경이자 작전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야망과 의도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 총국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은 최대 정점 고도 7,687.5km로 상승해 1,001km 거리를 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3개 유엔 회원국은 5일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도발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제공과 파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나토 수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면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19일 러시아가 자국의 침략 전쟁을 돕는 북한에 반대급 부를 제공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arks a thousand days of the full Russian onslaught, the unprovoked full Russian onslaught on Ukraine.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유럽연합본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내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자비하고 정당성 없는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된 지 천일이 되는 날이라고 상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제는 북한인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세했다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푸틴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푸틴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우크라이나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목표물을 향해 관련 무기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직답은 피한 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을 개입시키면서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 미사일 체계에서 최대 사거리 300km가량의 미사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며칠 안에 이 같은 공격이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Particularly now that the North Koreans have come on board, Putin has to pay for this. For example, with missile technology,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만여 명의 병력 상당수가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전선에서 실전에 투입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위터 사무총장은 아울러 북한은 군대와 막대한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roops and massive weapon supplies into Russia. Again, Russia is paying for this. The fact that they have to pay with missiles.
이어 그들이 미사일 기술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며 그 이유는 북한이 억지력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이란도 연루돼 있다며 이들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내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벤자민 해리스 연구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과 관련해 북한군이 전략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연구원은 19일 VOA에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약 1만 명의 북한 병력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의 병력을 약 1% 증가시킬 뿐이며 러시아군의 하루 사상자가 1,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황을 뒤집기엔 충분하지 않은 숫자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troops will not make a massive strategic difference. They represent about a 1% increase in total Russian troops in Ukraine.
해리스 연구원은 현재 러시아는 병력 충원과 물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병력은 러시아가 크루스크와 같은 일부 전선에서 병력을 보강해 돈바스와 같은 주요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러시아 군대 내에서 문화적, 조직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기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0일 1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고 이들 대부분이 극서부 크루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마르크 리스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돼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 특전사에서 34년간 복무하며 러시아군과 합동 임무 경험이 있는 덴자호디 전 원사는 VOA에 1만 명의 병력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작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언어 장벽이 있는 데다가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짧은 시간 내에 협력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우디 전 원사는 북한 병사들이 참호, 벙커, 막사 같은 곳에서 러시아 병사들과 자유롭게 섞여 얘기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 피터 도란 선임연구원은 현재 파병된 북한군은 초기 병력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추가 병력이 궁극적으로 전쟁의 균형을 뒤집을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선 크루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동원한 러시아의 반격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병력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성공할지 아니면 사상자 수만 더 늘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n initial contingent, we can call it, an initial contingent of soldiers. I expect the number to go up over time.
도란 선임연구원은 러시아는 북한 병력을 일회용 총알 바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병력보다는 북한의 포탄 지원이 전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is treating them as disposable cannon fodder. So,
도란 선임연구원은 포탄은 치명적이라며 이번 전쟁은 폭탄 전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북한의 병력 파견보다 포탄과 탄약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자석 대사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8,000여 개 분량의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참전에 대응해 제재와 군사 지원 강화 등 서방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리스 연구원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며 특히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석유를 수출하는 비밀 유조선으로 알려진 그림자 함대를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sanctions issue, there is a great deal that the West could do to tighten up its sanctions regime against Russia.
또한 서방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며 독일의 공대지 토러스 순항미사일 등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과 대전차 및 대공미사일 등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란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더욱 한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has become involved in this conflict, we have seen.
도란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나토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군사적 이니셔티브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대북 인권 단체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들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공개 서한을 썼습니다.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고 총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러시아 인민도 꺼리는 전투에 러시아 군관의 지휘를 받으며 뛰어들어 동무들의 목숨을 헛되이 버리려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을 내려놓고 정의의 편에 서라. 한국 내 7개 대북인권단체들이 1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들에게 참전 중단과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글과 영문으로 된 서한에서 동무들은 조국과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된 훈련과 배고픔을 견디면서 군인으로 애국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왜 조국과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아무 죄 없는 우크라이나 인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의 역사,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과 경과, 그리고 북한군이 이 먼 유럽 전장에까지 파병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도 우크라이나 인민의 항전이 계속되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과 관계없는 학교와 병원까지 무차별 폭격하는 만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인명피해가 늘어만 가고 러시아인민도 명분 없는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의 피를 흘리기를 꺼리자 절박해진 푸틴 대통령이 24년간 방문한 적도 없는 북조선에 도움을 청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북한군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먼 유럽 전장에까지 파병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끝으로 러시아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위해 산 설고 물선 타양해서 무주 고온이 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침략자들을 상대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민과 함께할 것인지 주체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고 투항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공개서한 작성에 참여한 단체는 6.25 국군포로 가족회, 북한정의연대,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싱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7곳입니다. 이들은 직접 북한군의 서한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내용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8.15 훈련소 부중대장 출신으로 지난 2006년 탈북한 통일만연합회 김정하 대표는 앞서 BO에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자식을 보낸 북한군 어머니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는 거죠. 그걸 뭘로 더 말해요? 그 심정은 말도 다 못해요. 집에 앉아서 옆집 간에 이런 소음도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체로 엄마, 북한 엄마들이 울고 싶을 때 산에 올라가서 울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해 현재 육군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대표는 특히 가족들은 당국의 압박에 하소연이나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을 것이라면서 자식을 명분도 없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보낸 부모의 심정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무단 사용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소유 부지에 대형 물체가 등장하고 차고지에선 버스가 사라졌는데 올해 유독 이런 변화가 많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또다시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개성공단 중심부의 한 공장 지대를 촬영한 1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물체가 보입니다. 물체의 크기는 가로 30m, 세로 약 15m며 등장 시점은 지난 5일부터입니다. 비슷한 물체는 개성공단 북쪽 지대의 한 공터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물체는 9일부터 해당 지점에 등장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작지 않은 크기로 볼 때 많은 양의 자재를 쌓아둔 것이거나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간이 건물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모종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가 확인된 또 다른 곳은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입니다. 18일자 위성사진에선 차고지의 서쪽 지대가 맨 바닥을 드러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된 버스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신 바로 옆 중앙 부분에는 차량이 이전보다 조금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과거 한국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현대자동차에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버스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약 30대를 제외한 260여 대가 개성공단 차고지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차량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약 8년이 지난 최근엔 130대 정도만이 차고지에서 발견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차량이 정리되면서 그 수는 더 적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이처럼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거나 본격적인 재가동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BOA는 지난 9월 개성공단 도로 약 21곳의 횡단보도가 새롭게 도색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개성공단 내 한 부지에는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전까지 수풀이 우거진 빈 공터 여러 곳에선 정지작업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개성 쪽 기존 출입구를 철거한 후 새로운 형태로 재건했으며 출입시설 외곽 지역에는 가로 37m, 세로 22m 크기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선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되고 일부 공장에선 자재가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9월 BOE에 개성공단에서 포착된 여러 변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 발전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개성공단에 공장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장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be surprised because given the kind of rural development policy that Kim Jong-un's been push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late last year.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매년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정책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현대적 공장이 즐비한 개성공단은 새로운 공장 건설보단 기존 시설에 대한 개선과 보수 작업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개성공단은 2005년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며 최대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운영됐으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이후 한국 정부는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독재 정권과 핵무기 개발이 지속된다면 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경제학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정치, 사회제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존슨 교수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의 체제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결합해 독보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며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존슨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사회 시스템이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오셨는데 한국과 북한에 주목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반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Well, Korea is obviously an important country, or two countries now. But we're interested from a research point of view in places that started.
한반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두 국가로 나뉘어 있죠. 우리는 연구 관점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문화, 기타 속성을 갖고 매우 유사하게 시작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다르게 행동하거나 성과를 거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한국의 경제 성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도와 경제의 규칙, 정치 시스템의 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체제가 북한과 상당히 다르며 이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변화를 통해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Well, I think the big difference starts earlier in the 1960s and really the 50s, but 60s it becomes clear that South Korea has a much more economy much more based on
큰 차이는 1950년대에 시작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시장에 기반한 경제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도 1960년대와 70년대에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지만 민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민간 사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규칙들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그 규칙들이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논의 주제이긴 하지만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민주화입니다.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초기 경제 성장을 통해 중산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종종 더 많은 정치적 목소리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목소리를 얻어냈습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을 수반하고 경쟁은 대립을 동반하며 대립은 때때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했으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만들어냈다고 보십니까?
Oh, it's the combination of industry and democracy. Oh, absolutely. They're reinforcing. It's very easy to say that you should.
사회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극도로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 치하와 같은 공산주의 역사상 가장 전체주의적이었던 시기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개인의 주도권을 억압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며 어떤 형태의 민간 사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억압적인 체제라도 군사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면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얼마나 많은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다른 나라로부터 받았는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로켓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정교한 첨단 기술들이죠. 불행하게도 극도로 억압적인 독재 체제도 이러한 무기를 보유한 채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또한 많은 독자 체제가 강력한 초대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처럼요. 그러나 북한의 독재 체제가 세습 독재로 변한 방식은 솔직히 말해 다소 이례적입니다. 이는 중세의 절대 군주제와 비슷한데 다만 핵무기를 가진 군주제라는 점이 다를 뿐이죠. 이는 안정적이지도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닙니다.
북한은 항상 자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이 세상에 문제없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미국과 한국, 서구의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 체제에 더 많은 결함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학자로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Look, all societies have flaws and we can always find something to be concerned about,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where I live. But that's a, you know, a red herring.
모든 사회에는 결점이 있고 우려할 만한 문제를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회피하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일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과 주거 환경은 어떤지, 교육에 접근 가능한지, 좋은 삶과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등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폐쇄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북한과 한국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 식민지 시절 중공업의 대부분은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었죠.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평균적으로 북한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차이가 돌이킬 수 없게 벌어진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각자의 경제적 경로에서 전환점이 될 만한 특정 순간이나 일련의 정책이 있었을까요?
Well, according to the data, which are not perfect because North Korea is very secretive, South Korea was pulling ahead already by 1970. And I think when we look back, we can see that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970년대에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에 채택된 경제 정책들, 즉 재벌을 수출 지향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한 정책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 성과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도 큰 인상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가 50년대보다 나았고 70년대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80년대에는 민주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거의 확실히 6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믿어야 하며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합을 한국 국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 심각한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의미 있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제약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it's obviously the totalitarian regime. I mean, these regimes have their own priorities and are primarily focused on the power and the perceived prestige.
그것은 분명히 전체주의 정권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주로 지도자의 권력과 위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러한 요소들에 비해 부차적이고 중요성이 매우 낮죠. 따라서 북한 정권이 한 사람, 즉 지도자의 권력과 핵무기 프로그램 등에 집중하는 한, 북한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종종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이념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이들 국가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North Korea is socialist in any meaningful sense. I think it's a dictatorship, one person or one family on top. Everyone else is suppressed. The military is important.
저는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든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재 체제며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 정점에 있고 나머지 모든 이들은 억압당하는 구조입니다. 군대는 체제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주의적인 건가요? 모든 사람을 빈곤층으로 내모는 것이 사회주의인가요?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과 베트남도 분명 서로 다르지만 두 나라는 모두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두 수십 년에 걸쳐 변화해왔죠. 하지만 북한은 잔혹한 독재체제며 가능한 모든 사람을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처럼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They could liberalize, but they must be afraid that they will lose control over the situation. Otherwise, they would have done it already.
글쎄요, 북한이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자유화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이는 정권이나 통치 가문이 자유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즉각적인 전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독재 체제는 때때로 예기치 않게 무너질 수 있지만 북한은 많은 충격과 문제를 겪었음에도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어떤 체제적 회복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어느 누구도 체제 변화를 시도하거나 상황을 진전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체제가 무기한 지속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 해법과 장기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Yes, I mean, you'd need some form of liberalization, and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kinds tried in other communist countries, but some
어떤 형태로든 자유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유화가 시도된 바 있지만 분명히 민간 기업을 더 확장할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이 착취나 부패 또는 다른 억압적 메커니즘의 위험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어떤 정권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MIT 경제학과 교수로부터 사회 시스템이 한국과 북한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달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거 무역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등 양국 교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2억 1,879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8일 중국 해건청서가 발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 기간 북한에 1억 9,235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2,643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 월 무역액 2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매월 2억 달러대에 머물던 양국의 교역액은 올해 1월부터 1억 달러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월 교역액 2억 달러대를 회복했고 지난달에도 이를 달성하며 2개월 연속 월 2억 달러가 넘는 교역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10월 북중 교역액은 전달인 9월에 2억 254만 달러보다 약 1,625만 달러 늘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교역이 원만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증가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9월에 비해 약 10%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달에 비해 약 163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판매한 물품은 전달보다 더 늘었지만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 규모는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기준 북한의 올해 대중국 누적 무역 적자액은 전달에 9억 8,077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11억 4,75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특정 국가와의 수출과 수입액을 비교해 수출이 많은 경우 흑자로, 수입이 많은 경우 적자로 기록하는 개념입니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대중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속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적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10월 두 나라의 교역액은 2억 8,786만 달러로 올해보다 약 7천만 달러 많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 10월의 북중 교역액 5억 2,523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4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중 교역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시기를 정확히 규정하긴 어렵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이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전 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양국 무역액은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중국이 한국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축구가 팔레스타인의 1대1로 비겼으나 북한은 우즈베키스탄에 0대1로 패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냉랭했던 한국과 중국 관계가 풀릴 조짐이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찬바람이 불던 한중 관계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로 협력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네. 지난 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연역체 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는다. 윤 대통령과 역할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과거 발언과 비교했을 때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좀 달라진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2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중국이 나설 것을 촉구하자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하자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풀어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중국의 입장이 슬쩍 바뀐 것 같기는 한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한 데 이어 최근 북한군 만 명 이상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내심 이를 괘씸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을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요인으로 북러 관계 밀착을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요인은 뭘까요?
또 다른 요인은 역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트럼프는 안보와 무역 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혼자 트럼프에 맞서는 것보다 한국, 일본 등 주변국과 손잡고 미국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밖에도 중국이 한국 관계, 한국과의 관계에 개선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있죠.
있습니다. 지난 1일 중국은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명단에 포함시켰는데요. 네. 이에 따르면 한국인은 비자 없이 15일 이내 중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무비자 조치는 양국 간 상호주의 조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인에게 자국 문턱을 낮춰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한중관계 개선 조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팔레스타인과 비겼군요.
비겼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6차전 경기를 팔레스타인과 치렀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약체인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한국은 선제 실점을 허용했는데요. 전반 12분 김민재 선수가 골키퍼에게 준 백패스를 팔레스타인 공격수 제이드 쿤바루 선수가 슬쩍 찬공해 조윤욱 골키퍼 사이를 지나 텅 빈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점골은 누가 넣었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16분 팔레스타인 문전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아 오른발 감아차기로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4승 2무로 선두를 지키긴 했지만 2, 3위 그룹과 격차를 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축구는 팔레스타인하고 비겼고요. 계속해서 북한 축구도 전해주시죠.
네, 북한 축구대표팀도 1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020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A조 6차전을 우즈베키스탄과 치렀는데요. 북한은 우즈베키스탄에 0대1로 패했습니다. 북한은 전반 44분 우즈베키스탄에 선제골을 허용했는데요. 우즈벡 선수의 중거리 강슛이 수비수의 몸을 막고 북한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북한은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으나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이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북한의 월드컵 본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남은 3차 예선 4경기를 모두 이기면 본선 진출이 가능한데요.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네, 한국 축구가 팔레스타인의 1대1로 비긴 소식도 북한은 우즈베키스탄에 0대1로 패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